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기로 21일 발표한 데 관해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정상들은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놀라운 경력 내내 그랬듯이 미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적으면서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미국과 유럽은 가까운 협력관계이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수십 년에 걸쳐 굳건한 지지와 우정을 이스라엘 국민에게 보여준 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X에 썼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는 생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더 이상의 직접적인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면서 일미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VOA의 논평 요청에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많은 강력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내놓은 대담한 조치들로 기억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러시아의 사악함이 승리하는 것을 막아내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22일 기자들에게 밝히고 아마도 미국 유권자들이 관심을 둘 일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라면서 솔직히 말해 미국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내정 문제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츠는 미국에서 역사적 대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치열하고 더 흥미진진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5년 5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5년 만기 LPR을 연 3.85%로 그리고 1년 만기 LPR을 연 3.35%로 각각 0.1%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지난 2일 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을 연 4.2%에서 연 3.95%로 0.25%포인트 내리고 1년 만기 LPR은 연 3.45%로 유지한 뒤에 3월부터는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스라엘군이 21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 방공망이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접근해 오는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LO-3 방공체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공을 약속했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지원을 가능하게 해준 미국과 독일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생활용품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미국 매장에서 유통기한 25년짜리 비상식량 식품 세트를 팔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파는 이런 비상식량 상품 판매가 이곳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미국에만 매장이 600개가 넘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270여 개 매장을 둔 회원제로 운영되는 매장 코스코에서의 비상식품 판매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살펴본 사람들의 영상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입소문이 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상식량 식품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이 뭐 재해 대비, 재난 대비였다면 이번에는 전쟁 대비, 지구 종말 대비라는 더 강한 위기감의 반응이 붙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상품을 파는 현명한 준비라는 뜻의 이름을 쓰는 레이디 와이즈의 상품 포장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된 세상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요. 150기를 담은 무게 6.5kg짜리 플라스틱 한 통에 값이 79.99달러였습니다. 더 많은 양을 담았다는 약 2,500달러짜리 묶음 상품 소식도 나와서 나도 비상식량을 갖춰야 되나 하는 관심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동결 건조 탈수 과정으로 개별 압축 포장된 비상식량입니다. 양념한 일본식 밥이 있고요. 서양 국수 파스타에 치즈 마카로니 요리가 보입니다. 또 토마토 바질 수프에 간편식인 곡물 시리얼, 바닐라 푸딩, 오렌지 주스 등 간식과 음료도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 무너져도 걱정 없겠다. 유통기한 25년이면 방부제는 얼마나 썼을까? 지구가 멸망하면 물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뭐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미국 텔레비전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창시자, 코미디계의 여왕으로 불렸던 루실 볼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북한. 화요일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계속됩니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 등 남부 지역으로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4일까지도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함흥과 신포청지는 오후에 맑아지고요. 신의주 등 평안북도 지역은 오후에 비는 그치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29도, 신의주 청진이 29도, 원산의 낮 최고 32도고요. 함흥이 가장 높습니다. 34도, 개성의 낮 최고 27도, 중강 31도, 해산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주말 무력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몇몇 주요 장단기 금리를 내렸고요. 베트남이 지난주 타계한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의 국장을 오는 26일에 치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이 공습, 미사일 발사, 뭐 상대방을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양측의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공격 은 후티 반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19일 후티 반군이 쏜 드론이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떨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에서 텔 아비브까지는 거리가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1,600km가 넘는 거리인데요.
예.
이전에도 후티가 그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지금 까지 200회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거의 다 요격했고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드론이나 미사일이 텔 아비브까지 온 사례는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자 다시 보복으로 그 이튿날에 예멘 도시를 공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예멘 호데이다 항을 공격했습니다.
네.
현지 의료진이 로이터 통신에 이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다 쳤는데 사상자가 모두 민간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 전투기 그리고 공중 급유기를 동원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가 잡히지 않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전투기들도 역시 먼 곳까지 가서 공습을 했군요.
네, 매우 먼 거리여서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요아브 갈란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만일 후티가 다시 공격해오면 추가로 작전을 벌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구체적으로 이 호데이다 항에 어떤 목표물을 공격한 겁니까?
네, 석유 저장 시설과 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6명이 모두 저장 시설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스라엘군 측은 호데이다 항이 이란에서 오는 무기를 받는 곳으로 쓰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AFP 통신은 20일에 공격당한 시설에서 난 불이 22일에도 꺼지지 않고 있고 현지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호데이다 항을 공격하면서 다시 후티 반군 측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1일 예멘 쪽에서 쏜 지대지 미사일을 LO-3 방공지대공 미사일로 영토 밖에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요격된 미사일은 홍해 쪽 항구 도시인 에일라트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 측은 21일 호데이다 이다항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이 가자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후티는 팔레스타인인들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그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를 지원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과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스라엘 소수파인 시아파로 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들은 이란 지원을 받고요. 예멘 수도인 사나 를 지난 몇 년 동안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다시 보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이 21일 새로운 대화를 위해서 협상단을 보낸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협상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 호데이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영내 긴장을 악화하고 가자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곳 워싱턴 DC에 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미국에 도착합니다. 23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요. 24일에는 의회에서 연설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m leaving this morning on a very important trip to the United States at a time when Israel is fighting on seven fronts.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과 하마스와의 휴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때 진행되는 이번 방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정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설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모두 4번 연설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된다는데요.
네네.
이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기록을 앞서게 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자, 중국이 몇몇 중요한 금리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중요한 몇몇 장기 단기 금리를 인하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5년물 대출 우대금리인 그 LPR이 기존 3.9%에서 3.85%로, 1년물 ALPR은 3.45%에서 3.35%가 됐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는 이 대출 우대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5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조치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인민은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인민은행이 성명을 냈는데요.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 순환 조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민은행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결정적인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3중전회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것은 시장 지향적 금리 메커니즘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신화통신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 금리를 내린 거, 중국의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금리를 이렇게 내린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여기에 지방 정부가 진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또 소비 심리까지 살아나지 않아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도 또 둔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7%로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은행인 맥쿼리의 레리 후 수석 중국 경제학자가 로이통신에요. 이번 조처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2분기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는 3중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21일에 그 3중전회 결정문의 세부 내용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22일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통일된 시장 규칙,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틀, 또 시장 진입 및 경쟁 제한 철폐, 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 대책, 또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약속 등의 내용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이번 3중전회 결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강조했던 커다란 목표로부터의 전환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타계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이 예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쫑 서기장이 지난 19일 향년 80세로 타계하자 베트남 정부가 성명을 내고 25일과 26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 26일에 국장이 치러집니다.
네.
이 베트남 정부가 성명에서 애도 기간 공공 오락이 금지되고 관공서나 여타 공공장소에 조기가 개양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쫑 서기장은 별세하기 전에도 직무가 임시로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었죠.
네, 베트남 공산당이 18일 쫑 서기장이 치료에 전념하기로 함에 따라 이 토럼 국가주석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쫑 서기장은 직무를 럼 주석에게 넘기고 19일 타계한 건데요.
네.
예, 관영 매체들은 그가 고령과 심각한 병으로 군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쫑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베트남 최고 지도부는 합의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그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바로 공산당 서기장, 또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또 국회의장인데요. 이 가운데 당 서기장을 최고직위로 여깁니다.
네. 쫑 서기장이 언제부터 베트남의 권력서열 1위에 있었습니까?
네, 2011년에 서기장이 됐는데요. 이어서 2016년에 서기장으로 다시 뽑혔고 네. 2021년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으로 뭐 전례 없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타계한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쫑 서기장이 극적인 변화 기간 베트남을 통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공산당 강경파로 널리 알려진 쫑 서기장은 이 나라 안의 불안정성과 비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더 많은 외국의 투자와 경제 협력에 베트남을 개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쫑 서기장은 재임 기간에 정치적 반대 세력에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문 문은 전문가들이 인용해서요. 지난 2000년대 초에 베트남이 정치적 자유화를 경험했지만 쫑 서기장이 집권하면서 이런 상황이 크게 역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쫑 서기장 체제 아래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을 강화하고 확대했는데요. 실제로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메타에 압력을 넣어서 당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도록 했고요. 네.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쫑 서기장이 그 베트남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도 힘을 쏟았죠?
네, 반독직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는데요. 그 결과 국가주석 2명 또 다수의 지역 수장 그리고 여타 당 중앙위원 수십 명을 포함해서 많은 당 고위관리가 사직했습니다. 네. 이런 부패 척결 운동은 불타는 용광로라고 불렸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운동이 베트남에서 이례적인 정치적 불안의 시기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쫑 서기장이 베트남을 통치하는 기간에 베트남과 미국 사이는 관계가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간에 대미 관계가 더 밀접해졌습니다. 네. 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한편 미국도 이 베트남이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하도록 베트남과의 더 긴밀한 안보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제면에서도 베트남은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점점 베트남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쫑 서기장이 갑자기 타계를 하면서 지금 베트남의 서기장 직위가 비었습니다. 누가 승계를 하게 됩니까?
네, 많은 서방 언론은 지금 서기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럼 주석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아, 많은 전문가들도 이 럼 주석이 결국 승계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럼 주석은 공안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올해 5월에 권력서열 2위인 주석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이 베트남 정부가 시민사회를 탄압한 것을 두고 럼 주석을 비난하고 그가 집권하면 더 많은 시민사회 지도자가 체포될 것을 우려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럼 주석이 공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반대 세력을 강하게 탄압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내 인권과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죠. 88 프로젝트의 벤 스완튼 공동대표가 람 주석이 공안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가했던 잔인한 탄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네. 이 88 프로젝트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환경운동가나 언론인 그리고 무역 노조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거의 200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본선 승리를 다짐하며 당내 결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4일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주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2시경에 소셜미디어 X에 미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올리고 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본인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이 결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에서 서한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 서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재건과 노년층을 위한 처방약 비용 절감,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에 대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역사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독성 물질에 노출된 100만 명의 재향 군인에게 필수적 치료를 제공했으며 30년 만에 첫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켰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 임기 중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들을 언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다 함께 팬데믹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하고 전 세계 동맹을 활성화하고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사퇴 서한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리고 서한 공개 직후 따로 X에 올린 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그 후보직 승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료 민주당원들을 향해서 나는 후보직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자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2020년 당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이는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오늘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 트럼프를 물리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 사퇴에서는 바로 하루 이틀 전만 해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후보직 사퇴를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선거 캠프 성명을 통해서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해 도널드 트럼프의 2025년 프로젝트의 위협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길 고대한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19일 저녁에도 X에 10여 개의 글을 올려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내용을 비판하는 등 사퇴서를 일축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요. 지난달에 있었던 대선 후보 1차 텔레비전 토론회 그 뒤부터였죠.
맞습니다. 지난달 27일 밤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본사에서 진행됐는데요.
네.
이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자주 더듬고 맥락에 안 맞는 설명을 하면서 고령과 인지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당일 몸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서는 11월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자, 지난달 후보 토론은 두 후보 모두 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맞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전에 후보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네.
공화당은 지난 15일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당의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밝히면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선언으로 이제 초점은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로 옮겨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비중 있게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발표를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21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도는 후보 지명을 받아 이기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지난 1년간 나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중요한 선거에서의 분명한 선택과 관련해 미국인과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프로젝트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 프로젝트라는 건요,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중심이 돼서 말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에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까?
네. 이날 21일 성명에서 미국민을 대표해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수십 년간 조국을 위해 봉사해온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의 놀라운 업적은 미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으며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많은 미국 대통령의 업적도 능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이제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됐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21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정직한 조 바이든은 대선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는 확실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며 적합한 적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CNN과의 통화에서는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 불분명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기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과 재임 중의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이자 훌륭한 입법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인간이라면서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국가와 당, 우리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21일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성과 품격, 존엄으로 우리를 이끌었기에 오늘날 미국이 더 나은 곳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네, 민주당 최고참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21일 X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을 단결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 11월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도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1000%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모든 힘을 다하길 고대한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쪽 반응 뭐죠?
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21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면서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2인자이자 완전히 무능한 국경짜르인 해리스는 미국의 주권, 안보, 번영 파괴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은폐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실패의 4년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대통령 후보 선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곧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원회가 24일 화상으로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합니다.
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21일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당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절차는 당의 확립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관리될 것이고 우리 대의원들은 미국 국민에게 신속하게 후보자를 전달하는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까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먼저 화상 투표를 해서 다음 달 초에 후보를 조기 확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 민주당은 그 원래 전당대회 앞서서 화상 투표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 계획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예정대로 화상투표로 대선 후보를 정한다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후보들 간의 갈등 구도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겁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각각 표를 호소하는 개방형 전당대회를 여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50여 년 전에 이런 형식의 전당대회를 열 일이 있습니다.
아, 50여 년 전에는 왜 그때는 개방형 전당대회를 열었던가요?
네, 지난 1968년에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했는데요.
예.
하지만 워낙 거센 비판의 직면에서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개방형 전당대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대의원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후보가 정해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빨리 미니 예비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투명하고 질서 있는 후보 선정 절차를 약속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AP통신은 해리슨 의장의 그 같은 발언은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이 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자동으로 후보직을 물려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풀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 말고 지금 거론되어 온 인물로는 누가 있습니까?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유력하고요.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로카나 연방 하원의원 등인데요. 하지만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이들 대부분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유권자들이 직접 국가나 지역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주민 소환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 소환제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787년 헌법재정회의에서 연방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가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헌법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미주의회 협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 소환제가 지난 190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1908년에 미시간주와 오리건주가 처음으로 주 관리들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96년에 미네소타주가 그리고 뉴저지주가 1993년에 같은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The recall effort targeting Newsom began in February of last year, led by a group called the California Patriot Coalition that opposed Newsom's liberal politics. The campaign has since picked up.
전미 주의 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주 차원에서의 주민 소환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기술합니다. 반면 주 이하 지역 차원에서는 훨씬 자주 동원됐고 더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환 투표까지 간 사례는 4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2건만 성공했습니다. 주 차원에서 최초의 주민 소환 투표는 지난 1921년 노스 다코타주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소환 투표로 주지사뿐 아니라 법무장관과 농업위원장이 해임됐습니다. 이후 2003년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역사에서 주지사로는 두 번째로 소환 투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밖에 2012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그리고 2021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환 투표에 직면했지만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의원을 소환하려는 투표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서명을 모은 경우는 3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소환이 성공한 비율은 55%입니다. 지금까지 두 명의 주의원이 투표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서명을 확보한 소환 청원이 제출된 뒤에 사직했습니다. 반면 2019년 콜로라도주의 로셸 갈린도 주 하원의원은 기준을 충족한 소환 투표 청원이 제기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 소환제의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 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love Lucy and she loves me. We're as happy as two can be.
미국 텔레비전의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I Love Lucy가 처음 방영된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I Love Lucy는 방영이 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리즈였습니다. 루실 볼이 출연하는 그 시리즈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시트콤이라는 약자로도 불리는 이 연재물은 고정된 출연진이 같은 무대에 등장해 매회 다른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 많은 수는 바로 시츄에이션 코미디들입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인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바로 루실 볼 여사의 실제 가정생활을 많이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쇼에 나오는 인물은 주인공 루시, 그의 남편인 쿠박의 음악인 리키 리카르도입니다. 리키 역은 악단장이자 루시의 진짜 남편 데시 아네즈입니다. 쇼의 주제는 극장에서 음악과 코미디를 하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보통 이 프로는 남편 아네즈의 진지한 언행을 보여주면서 루시의 웃기는 행동을 투입해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아네스가 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려는데 루시가 이를 코미디로 둔갑시킵니다.
I Love Lucy에는 비비안 벤스와 윌리엄 프롤리도 출연합니다. 벤스는 에텔 머츠, 프롤리는 에텔의 남편 프레드 머츠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이자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열광적인 스포츠 팬입니다. 그는 특히 야구와 권투를 좋아합니다. 프레드가 진지하게 중계를 보고 있으면 그의 부인 에텔은 웃기는 언행으로 폭소를 자아냅니다.
Well, 그러는 도중 제작진을 난처하게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네즈의 아들 데시 주니어가 태어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1952년 루실 볼이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제작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데시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루실 볼이 설명합니다.
We all sat down and Jesse said, How about having the baby on the show? Lucy had been cesarean, and I knew that I.
남편이 임신 얘기를 프로에서 소재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루시가 남편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한 그 순서가 실제로 이 코미디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 하나였다고 평했습니다.
루실 볼이 출산하는 날의 이야기는 미국 방송 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됐습니다. 당시의 미국 신문들은 데시 주니어의 출생 이야기를 같은 날 있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기사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성공은 루실 볼의 생애에서 일찍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루실 볼은 1911년 뉴욕주 제임스타운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실은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루실은 당시 유명한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 같은 연예인이 다니던 배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루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배우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초 루실 볼은 영화의 수도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은 했지만 전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1940년 루실 볼은 쿠바 태생인 악단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데시데리오 알베르토 아르나즈 데 아차 3세였습니다. 루실과 아네즈는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루실 볼은 영화와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고 남편은 악단을 이끌고 여러 곳에서 순회 공연을 하며 살았습니다.
1950년 CBS 방송사는 매력 있는 나의 남편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TV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그 라디오 프로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루실 볼은 TV 프로에서 아네즈를 자신의 남편으로 출연시키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CBS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루실 볼과 데시 아네즈는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함께 무대쇼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쇼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같은 순회 공연으로 TV 프로에서도 잘 어울릴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CBS는 두 사람을 새로운 TV 프로에 출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를 최고의 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TV 방송 초기였던 당시 브라운관 화면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루실은 먼저 영화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TV에서 플레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촬영 중 관중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보는 사람들의 웃음, 탄성 등 그 반응도 있는 그대로 쇼에서 들려주자고 제의했습니다. 촬영도 방송사 스튜디오가 아닌 할리우드에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CBS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조건을 수용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실 볼 내외는 자신들의 출연료를 적게 받겠다고 제의했습니다. CBS는 대신 그 프로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의로 루실 볼 부부는 가장 성공적인 TV 프로그램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1950년대 루실 볼은 에미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TV 연예인상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인기 높은 연예인이었지만 당시 미국을 휘몰아치던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보수적 인사들은 루실 볼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당시 할리우드의 여러 배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실 볼에 대한 기록도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공산주의 관련설은 더 이상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데실루 프로덕션은 남편 아네즈가 관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16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프로덕션 센터, 즉 스튜디오 3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루실 볼과 아네즈는 이혼했습니다. 아네즈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루실 볼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루실 볼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형 프로덕션 회사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당시의 규모로는 헐리우드 최대였습니다.
루실 볼은 자신이 제작한 다른 여러 프로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The Lucy Show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방영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Here's Lucy가 나와 197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루실 볼은 후에 자신의 제작사를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매각했습니다.
I Love Lucy는 루실 볼이 출연한 프로 중 그녀의 재능이 가장 돋보이는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특이한 요소들을 아네즈가 양념처럼 가미해 주었습니다. 프로에는 스페인 말로 된 노래도 여러 곡 등장했습니다. 바발루라는 노래도 스페인어 가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율로 I Love Lucy 프로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루실 볼은 1989년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 타계했습니다. 대스타는 갔지만 그녀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TV 방송사에서도 방영이 됐고 또 여러 차례 재방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루실 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I Love Lucy는 한국에서도 1970년대 왈가닥 루시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50년대부터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 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Yeah, I did.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terrible idea.
Why do you think so?
It's just going to make everything more complicated. As far as I'm concerned, they should have consulted with us before making such a big change.
Exactly. We are the ones dealing with it every day. But they have never asked us, as far as I know. 회사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존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terrible idea.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는 어떤 때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
They have never asked us,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 물어보지 않았죠.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이 둘의 차이점이 보이셨나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요.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는 부분에서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내가 아는 한.
As far as I'm concerned, it's not your business.
내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As far as I know, it's going to be a headache.
내가 아는 한 이것은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Yes, I did.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terrible idea.
Why do you think so?
It's just going to make everything more complicated. As far as I'm concerned, they should have consulted with us before making such a big change.
Exactly. We are the ones dealing with it every day. But they have never asked us, as far as I know.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회사의 새 규정에 대해 들었나요?
Yeah, I did.
네, 들었어요.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terrible idea.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It's just going to make everything more complicated.
이것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they should have consulted with us before making such a big change.
내 의견은 그들은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우리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Exactly.
바로 그거죠.
We are the ones dealing with it every day.
우리가 이것을 매일 다루고 있죠.
But they've never asked us, as far as I know.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 물어보지 않았죠.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policy at work?
Yeah, I did. As far as I'm concerned, it's a terrible idea.
Why do you think so?
It's just going to make everything more complicated. As far as I'm concerned, they should have consulted with us before making such a big change.
Exactly. We are the ones dealing with it every day. But they have never asked us, as far as I know.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신의 입장이나 아는 바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